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 구원의 심판에 강력한 이 말씀,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요한의 설교로서 첫 메시지, 첫 번 설교가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종말론적 영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은 1절과 8절에 있습니다. 1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절의 중상적인 이 메시지를 8절에 들어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실체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의 첫 선포, 이 첫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대우주적인 종말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우주론적 이 종말이 지구의 멸망이 아직 까마득하다고,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 가봐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낯선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혹 아는 사람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 딴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내리 속에, 제 생각 속에는 40대 인물이었는데 생생하게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모차를 몰고 계시는데, 유모차를 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못 알아보겠습니다. 골목마다 기억은 생생한데 막 옛날 동무들, 그 친구들이 막 뛰어나올 것 같은데 친구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지 않고 꼭 다른 세상, 화성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동목회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동목회 하던 그 목회 초년 시절에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 함께했던 성도님들, 애기 호박 들고 오셨던 권사님, 이 미역줄기 들고 오셨던 집사님들, 이 푸성기 들고 사택에 오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천당 가신 것입니다.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 목사님이라고 살고 계시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마치 시간을 접어버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했던 가족들, 우리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이미 종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턱 앞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첫 메시지를 회개로 잡은 것은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 있고 우리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빨리, 앵기죠. 종말이 너희의 손안에 있다고, 곧 닥친다고, 빨리 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정말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종말이 우리 죽음이 내 손안에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만이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에오. 이 말은 밭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 완전히 달라진 상태. 잘못된 것이 뒤집어져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젊었을 때 왜 내가 공부를 좀 더 못했었나,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이런 단순한 후회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지은 것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던 것이 전혀 다른 서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원의 첫 메시지는 후회하지 말고 후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악시우스. 그 뜻은 후회에 가늠하는, 걸맞는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후회와 동일한 무게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잘못을 가지고 후회했다면 열 가지 잘못을 곧바로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후회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보상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고치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 가지 후회, 열 가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 배상적 의미가 메타노에오, 회개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셔서 저하고 함께 노예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선생님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한 젊은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찾아와서 대뜸 봉투 하나를 내어놓고 꿇어 앉아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서 며칠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지난날에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반에 학생들 돈 모아서 우리가 선생님 양복 한 벌 해드리자 해서 양복할 돈 모아서 선생님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써버리고 가죽장갑 하나 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도저히 이 죄를 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면, 몰래 가지고 왔다면 그 물건에 상응하는 이자와 원금을 보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이 행위의 열매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앵기죠. 신속히. 시간 없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회개의 보상을 미루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시급성, 급하게 회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직분자인 것으로, 내가 세례받은 것으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옛날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미션스쿨에 다니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뺑기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들보다도 못한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은 분유마,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루하, 이 루아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루아는 흙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성령, 이 푸뉴마는 꽃 같은 바람입니다. 하나님 입김에서 나오는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 아니라 심판의 불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주의 입김의 바람에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느냐? 피로, 불꽃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수천도가 넘는 피로, 지옥불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들이키실 때 알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곳간에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주의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이 뿜어지는 숨길, 그 입김에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지옥불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나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주는 이 영은 회개하게 하고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건져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자들만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죄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생각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가 주는 영의 선물인 것입니다. 회개 열매란 무엇일까? 여러분, 회개 열매는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을 신학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꾸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무슨 거창한 종교 이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알지도 못하는 사후세계나 은사 체험들만 강조하고 몰입시켜서 삶과 믿음을, 이 신앙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설작에도 없는 정치 노름에다 모든 정력을 탕진케 하게 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분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퇴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기본 룰에서 이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드폰테스, 생수의 권은 생명의 권은 대신은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과 신앙은 퇴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샘의 권은 생수 대신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서 회개하고 단순한 신앙 행위, 이 삶의 원칙,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서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해석하는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오게 되어지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세리완 당시 이 세리와 군인들은 그 횡포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서민들을 강탈해서 뺏어가는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 과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간단한 답을 했을까? 당연한 것, 이 간단한 것을 시대의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게 베베 꼬아버렸던 것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하면 그냥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에 기뻐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꾸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답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 즉 직업과 생활에 있어서 원칙과 정도로 가라 이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 이 관리자들은 법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조그마한 죄가를 뻥튀겨서 가진 것 다 뺏어가고 자신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 선배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원칙을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이 팽배한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안 속인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위국 위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기본된 삶의 원리가 여러분 교회를 살렸던 것이고 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덕도 안 지키면서 세상의 빛을 운운하니까 여러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바라보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그러고 먹지도 못할 낙타 삼킨다고 야단법석인 오늘 우리 세태, 형제의 조그만 실수, 조그만 허물을 극대화해서 다 지적질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다 들추어서 만신창고로 만들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덕이 있고 누가 따라오면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신앙이 너무 신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법은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놓아두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안식일에 물에 빠진 소를 건지는 것이 합당하냐 부당하냐 따지는 것입니다. 건진 사람,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율법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치부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목을 세운다면 더 이상 목사도 더 이상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회개 열매란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3장 16절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때 상황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요한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존귀한 명문 가문 가정인 것입니다. 어머니 목에는 나시린의 계보를 이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권력과 부를 자동적으로 세습하는,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낙타 털어도 입고 메뚜기 먹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털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피 코트가 아닌 것입니다. 사막에서 말라 죽은 낙타 그죽인 것입니다. 메뚜기 이 석청은 결코 보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저 먹을 수 있는, 보이지 않으면 못 먹는 것들인 것입니다. 지금 또 베두인 사람들은 메뚜기 몇 마리 먹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메뚜기 한두 마리 잡으면 그거 먹는 것으로, 촉한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몰려와서 그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쏘아붙일 만큼 그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소유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 세례요한은 대단한 인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의 겸손의 극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남을 낮추고 남을 비하시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고 있는지,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형제를 높이고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이웃을 드러내고 이웃을 높여야만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례요한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요한의 말과 정반대로 주님과 이웃은 쇠하여야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례요한과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헌금이나 봉사를 하면서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있다면, 조그만 일을 해놓고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에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회개의 열매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열매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열매는 카르포스, 자식,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이을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영을 품어서 추가적인 사명, 남겨야 하는 사명,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을 이을 결과물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겨울 왕국입니다. 여러분, 테러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테러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지는 것은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 심각한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것은 분노와 울분과 불안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품어야만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밤에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생명이 넘쳐야 할 우리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덮여있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 분쟁하게 되어집니다. 기득권, 이 헤게모니를 서로 잡겠다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고, 교리 때문에 싸우고,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날마다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뿌려졌던 이 가라지를 맞은 이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과 죄로 매일매일 매시간 죽어가는 죽음의 존재, 아담의 후예인 것입니다. 아담이 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이 죽정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영,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들에게만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 이 죽어 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만이 물길을 거슬려서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세상을 거슬려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 이 죽정이는 가짜는 세상 풍속과 어울려서 썩을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어야만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빛만이 다음 세대를 열어가고 교회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목회자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스펙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보여주는 삶의 정은 성도의 행위에서 나타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 경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함, 세속의 가치를 숭상하거나 물들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대물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이 희망이,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분명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분명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셉과 같은 그런 선견자가 있어서 이 환란을 대비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이 대환란, 이 7년 흉년에 대비하지 못한 이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소멸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닥칠 환란과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7년 흉년을, 이 대환란을 대비할 수 있을까?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투잡스, 서리잡스 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이 새로운 경계활동 생존기술들을 배우러 가야 합니까?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7년 흉년과 같은 대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내공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성회복, 영적 전투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박해를 부동산 투자해서 물질을 확보해서 2000년을 견뎌온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종말론적 정신, 빛된 삶이 박해를 이기게 했고 교회를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길, 문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영적 힘을 기르고 영적 전투력을 배양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종말론적 영성을 배양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용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